할렐루야. 예, 9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시는 삶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고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섭리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새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그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돌보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사랑,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요
삶을 가득 채우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주님을 알아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삶이 쉽게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심을 찬양드립니다. 전쟁과 질병, 분열과 갈등, 또 가난과 재난 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이웃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3부 성가대의 찬양과 특별 연주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지서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낙태 등 젠더 혼란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국 교회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홍성준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갈렙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2026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장학 헌금을 하시거나 장학 헌금에 관심 있는 성도분들께서는 QR코드 또는 내일 소식방을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28일까지입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이기덕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대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교구 가을수련회가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기독청장년 면려회 주간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대구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소아암협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대구 경북키어 반대국민대회, GMS 필리핀 지역 선교부 선교대회에 후원하였습니다. 주보에 없는 교 소식입니다. 이주민 선교부 캄보디아어 예배부의 옙 호산 성도가 지난 7일 주일에 소천했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한 후 본국인 캄보디아로 시신을 이송하여 현지에서도 지난 15일 월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셔서 이제 서론 부분에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우상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먼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8장에서는 이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제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먼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지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은혜라든가 많은 뭐 성공이나 또 귀한 체험들도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이 귀한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이 원칙을 자신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참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권리를 내려놓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루었던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유자이고 또한 바로 영적 지도자 사도였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막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권리도 참 내려놓고 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종이 되는 바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격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실컷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은 부적격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바로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는 아마 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아니 바울이 겸손한 것은 좋은데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목격했던 바로 몸으로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이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퍼뜨렸던 위대한 사도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부적격자가 될까 두려워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10장 1절, 이제 10장 1절은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제 원어에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그가 깨달았던 지금 이제 출애굽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특별히 어느 부분인고 하면 출애굽 1세대의 경험 통해서 그는 생생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신 강의 안에 출애굽 세대 경험 다음에 모형론적 접근이라는 한문으로 조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전해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이 가졌던 구약에 대한 태도 그게 뭔고 하면 모형론적 접근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자신들이 부딪히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 그 신앙의 문제들은 유형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그 유형들, 그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문제에 부딪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한 유형을 찾을 수가 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 성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성도의 경험을 한 번 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바로 이 출애굽 성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된다. 그런데 그 훈계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출애굽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던지는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결론적인 교훈. 그래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출애굽 성도의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나? 자 1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출애굽 성도들이 430년의 노예살이 끝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어느 장면이죠?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아마 가장 감동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성도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보시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참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면 1절 후반부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그런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이 홍해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나? 모세에게 이 제일 마지막 세례를 받고 원문으로 보면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은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은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무엇을 뜻하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로 그들은 바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마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원입니다.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정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치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서 그들이 정말 마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두 번, 바로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한 번, 출애굽기 17장에서 주어지고 또 한 번은 민수기, 이 광야 여정이 마무리될 때 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시작과 끝에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정말 이거는 멋있는 표현이지 않나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로 그들은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해 수렴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그분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의 경우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성도들은 놀라운 구원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했고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도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좀 뭐 강조를 못해드릴 1절부터 4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All입니다. 다. 그들은 다 하나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다 바로 바다를 지나갔다. 그들은 다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바로 참 음식과 또 음료를 마셨다. 다 바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신령한 음식, 신령한 마실 것을 마시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절을 보시죠. 5절. 소위 팩트 체크입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죠. 사실은 어땠나? 그러나 이건 아주 강한 알라라는 표현인데 그러나 아주 강한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팩트는 무엇이냐?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글을 읽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다수가 다 멸망을 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망했던 저 다수의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부적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바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을 보시죠. 6절부터 11절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 휘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기서 뭐가 나는 거 하면 영어로 타입입니다. 타이프, TYP, 타입.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11절도 한번 보시오.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본보기가 된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무엇이 됩니까? 깨우치기는 이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도 11절에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부터 보시죠. 6절 후반부부터 구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6절 후반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주는 교훈, 출애굽 1세대 실패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들은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었다. 악을 절개하다가 그 다수의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출발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 어느 순간
악을 절교하는 자가 되었어. 여기 절긴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다. 악을 갈망하다. 악을 갈망하다. 이 악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선이라면 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좋은 길을 선택했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파괴적으로 그들은 열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기본적인 죄였어요. 그 다음 7절부터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네 가지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7절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록된 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건이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죠. 금송아지 모양. 금송아지 모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 금송아지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 어느 부분을 인용했느냐? 바로 거기에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논다. 여러분 일어나 이 부분을 우리 NIV의 번역을 한번 보시죠. NIV의 번역을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NIV의 번역을 보면 먹고 그리고 또 예 제일 마지막 인들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국 페이건 우상사라 이 어떤 이방인들이 바로 그 어떤 신 제사를 드린 후에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 그 우상을 섬긴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정말 술과 먹을 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지금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출애굽 사건 특별히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봐라. 백성들 우상 섬기고 그 앞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인용하면 좋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숭배가 끝나고 나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 그 장면을 인용하면서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 말은 무엇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는 무엇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는가? 두 번째 나오는 음행입니다. 음행. 이어지는 7절을 한번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 이제 광야 40년 여정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행선지 이제 모압에 왔어요. 모압. 이제 바로 앞에 무엇이 보이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자분들이 자기를 꾸미고 이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모압에 와보니까 그 모압 그 평지에 거기에서 정착해서 정말 자신을 가꾸고 있는 수많은 어떤 여인들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눈이 뒤집혀서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하고 바로 같이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월에게 가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고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는 이어지는 구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어느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라.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테스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요 정도 하면 벌 안 받나? 요 정도 하면 벌 안 받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계속해서 테스팅하지 마.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면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도 알잖아요. 요거 하면 나쁜 짓인데. 꼭 그래서 나쁜 짓 사람은 해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저 아빠 엄마 얼굴 한번 봐요. 아빠 엄마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세게 해. 또 얼굴을 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꾸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팅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거스리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벌 줄까? 벌 줄까? 그 벌 주기 전까지 가는,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저는 아마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좀 이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아, 이 정도 하면 지금 벌 받을 때가 됐는데 아니, 아무 사인이 없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가도 될까? 뭐 이렇게 계속 시험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오. 10절 말씀.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된 태도는 무엇이죠? 바로 원망이었어요, 원망. 이 네 가지는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더 윗자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음행의 죄에 물들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자꾸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가 출애굽 세대의 실패,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마지막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12절 13절을 보시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자, 이제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때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우상 제물, 우상은 없는 거야.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나? 우상 숭배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나 절대 죄 짓지 않아.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지식을 통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지식만이 아니죠. 소위 영적인 체험이나 교회 섬겼던 오랜 경력이나 연륜이나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성공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통해 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봐라. 자신만만했던 그들 어떻게 되었느냐? 다 넘어졌지 않느냐? 아, 자기 자신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주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13절을 보시죠. 13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13절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당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원어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여기 감당은 뭔가 하면요, 사람에게 공통적인 여러분,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 말고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처럼 이런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어떤 생각하시는 분,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힘들고 나만 겪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보다도 더 큰 시험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야.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인 faithful.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 내 삶에 큰 일이 생겼어요. 왜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겠습니까? 아프고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할 점에 무엇을 주시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때 피할 길은 뭔가 하면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비상출구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시험, 이거는 외적인 시험, 외적인 고난과 핍박, 내적인 유혹 다 포함된 겁니다. 외적인 박해, 고난과 내적인 유혹 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상출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상출구를 허락하셔서 반드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겪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해야 된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왜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그가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좀 죄송한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원래 청년 시절에 이제 신학도 하시고 그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참 결혼하시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신학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도 이렇게 떠나시는 막 이런 어떤 참 모습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시고 이제 신앙 다시 교회 돌아오시고 나중에는 다시 신학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딱 하나 배웠어요. 야,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하면 맞는구나. 저는 어릴 때 그냥 너무 생생하게, 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딴짓하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저 어릴 때 정말 참, 정말 사무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맞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맞아야 그러면 잘못된 길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저 정말 이게 제 삶의 청년 시절 큰 질문이었어요. 저는 아버님과 참 주위 분들의 참 삶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결국은 맞아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과,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참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답이 뭔가 하면, 야, 안 맞아도 돼. 네가 너 자신을 안 맞아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고칠 수 있어. 저는 참 제 삶의 가장 큰 발견이에요. 야, 나는 우리 참 어르신들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해도 정말 맞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을 고칠 수 있구나. 제가 바울이 이야기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훈계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 나 자신을 고치면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아도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깊이 대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안 대셔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출애굽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악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는 참 제가 근간에 이 말씀을 제가 몸으로 한번 체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8월 말에 제가 그 안식주를 2주 가졌는데 이제 두 번째 주에 제가 그 한 주를 제주도를 제가 갔습니다. 1주 동안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날이죠. 제주도 가기 전날. 그때 이제 뭐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잠깐 이제 뭘 사러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저는 선줄로 확신했던 사람. 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과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이스피싱의 세계를 제가 상세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제 꼬시키는지 제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저는 뭐 그분들과 참 상담을 해서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저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전화를 받다가 그냥 정말 홀렸죠. 홀렸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이제 그 버튼을 거의 누르면 끝장이 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 우리 마누라를 보내줘가지고 집사람을 보내줘서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제가 막 통화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때 집사람이 아주 또박하게 이야기, 보이스피싱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 아, 이게 보이스피싱. 제가 그래서 그걸 끊고 이제 하나님이 참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제주도 가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이미 자료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그 밤에 제가 정말 이렇게 모든 카드 다 정지시키고 은행 다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뭐죠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또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다 정지시키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신분증 하나 없이 여권 들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참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는 느낌이 뭐겠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을 보고 집안을 구원한 여인이라고 요즘 제가 꼼짝을 못한다. 꼼짝. 집안을 구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아,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던 삶이 한순간의 속임수에 따라서 속임수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나. 근데 제가 그때 또 하나 느낀 게 뭐겠습니까? 야. 우리 참 이렇게 세상적인 소위 보이스피싱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많겠나.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보이스피싱은 없을까요? 아, 저는 참 이번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대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참 이제 또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제가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땡땡이를 치다가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한 60명 정도 좀 더 하는데 제가 회개하고 나오니까 요즘 한 90명 정도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회개하면 한 100명은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원한 날씨에 여러분 할 일도 별로 없으신데 그냥 새벽 기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 문제는 하나님도 풀 수 없어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 많은 사람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 매맞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한 2분 정도 드리고 오늘은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딱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고치게 해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 비상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에 비상출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출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부딪혀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보이스 피싱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은 끝나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오련히 변화되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우리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속지 맙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내일부터 한 4일 정도 우리 총회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 총회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총회와 또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참 진리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질 때마다 신실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